축축한 장마철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몸도 마음도 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하도 우리 놀 게 없기 때문에 딱지치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딱지를 접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건데 그때 최고로 좋은 딱지는 뭐냐면 달력 종이로 만든 딱지거든요. 달력 종이는 종이 자체도 좀 크기도 하거니와 종이가 힘이 있고 좀 빳빳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달력 그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 딱지를 바닥에 놓고 옆에다 발을 대고 내가 가진 딱지로 딱 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딱지가 이렇게 휘딱 뒤집히면 이제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빳빳한 종이로 만든 딱지가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동네 애들 딱지를 잔뜩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이만한 상자에다 잔뜩 담아가지고 와 오늘 딱지를 많이 땄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쓸데없는 걸 뭐하러 모아드냐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많이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흙바닥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쳐가지고 가면 줄 쫙 꺼서 땅 따먹기 했던 생각 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자에 목숨을 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스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방금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세상에 허망한 거 많이 찾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정말 헛된 거죠, 그죠? 헛된 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쓸데없는 거 모아드린다 그렇게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저로서는 하루 종일 온갖 공력을 쏟아 넣어가지고 모아드린 건데 어머니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거거든요. 아마 요새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여러분 무의미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지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가득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통독해 나가실 때 오늘 읽은 2절 이런 말씀들은 대개 별로 마음에 이렇게 담질 않아요. 그냥 훑어내려가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시는 중인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믿는 사람이 늘어났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서 슬쩍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신약학자였던 F.F. 브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귀절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당신은 이 5절 말씀을 꼽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5절이 뭐 대단한 구절같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브루스는 이 5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고 또 침체하거나 하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초기 교회는 이렇게 꾸준히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상승해가는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5절이라는 거죠.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여러분 이건 내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이 속에는 개인 차원도 있고 공동체 차원도 있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요건 개인 차원이에요. 개인 차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참 기쁜 거죠. 아니 목사님,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다녔었는데 내가 요 짧은 얼마 동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 인생에 깊이 들어오셔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믿음이 굳건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건 또 공동체 차원이기도 해요.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엉성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많더니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아주 잘 조직화되어 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지, 야, 그 교회가 아주 대단하더라. 이건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굳건해지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가 8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나 공동체 차원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나오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거는 외연이 확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영향력도 점점 강화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어가는 이 모습, 여러분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가는 게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요 5절 1절 말씀을 그 FF 브루스는 굉장히 중요한 귀절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방으로 퍼져가게 됐는데 그 안디옥에도 퍼져가게 되었고 또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면서 선교 거점 교회가 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전도여행도 잘 마치게 되었고 이러면서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이런 지평이 넓혀져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 사도 바울 중심으로 뒤에 전개되지만은 그때 바울만 활동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다 퍼져나가서 지금 전 세계적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계셨던 거니까 참 얼마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뜨거운 시대입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완전히 위축되고 있는 거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점이고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범위를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 요 귀절이 우리가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몸담고 있는 동안에 나 개인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영락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와 복음의 역사들, 많은 봉사의 사랑의 역사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맨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5절. 5절 맨 앞에 이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해. 이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해. 그 이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4절을 받고 있는 거죠. 4절. 그 4절 내용이 뭡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기 여러 성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방문하는 여러 도시들을 말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맞질 않아서 서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방향으로 갔고, 여기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팀을 꾸려서, 그래서 그 바나바가 간 쪽으로 또 갈 수는 없으니까 방향을 그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으로, 그 길리기아 지역에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도 들어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쭉 해가지고 나중에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과 이제 합류하는 곳이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든지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더베와 루스드라 같은 곳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다 여러 성들이겠죠.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는 기쁨도 얻게 돼서 디모데가 평생에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도 있었다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성으로 이제 다녀가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어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을 그 여러 성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이슈를 잘 아시죠?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의 그 민족의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 전체,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줬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고넬료 로마군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의 대상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 장애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이방인 앉은뱅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어요.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당신들도 할례 받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우리 유대인들처럼 지키시오 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인 겁니다.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 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 아까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의 집에 또 첫 번째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방인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거를 전부 같이 나누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나 할례 같은 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한 게 뭐냐?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도 되냐? 아니요. 딱 네 가지만 요구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모든 율법을 요구하진 않았지만은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첫째가 우상 숭배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죠. 그죠? 예수님도 믿고 온갖 우상도 다 믿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금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당신들이 그동안 섬기던 뭐 아프로디테 신전이니 뭐 바카스 신이니 무슨 뭐 무슨 신 그런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딱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매어 죽인 그런 제물을 금지했는데 그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 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금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음행을 멀리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네 가지만 금하고 구원의 본질은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데 있는 거다. 바로 그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금 읽은 4절이 그겁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게 바로 15장에서 결정된 그 결정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라고 이제 전달해 주는 결정사항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해. 그 소식을 전달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우상숭배 음행 이런 거 안 하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죠. 이러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믿지 않고 관망하던 이방인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결정했다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공고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됨으로써 문턱이 낮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5절의 열매가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 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래서 초기 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가 로마 당국의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쫙 퍼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규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간과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키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아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영락교회 몸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반성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섬김이나 결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또 이렇게 수가 늘어나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결정이나 우리의 노력들이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반성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지도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어떤 한 청년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상당히 그때 신실하고 사람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목사 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원래부터 그 교회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출신 교회가 다른 데 있어요. 근데 교단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교단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서 이쪽으로 옮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 교단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왜 네가 어때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소아마비거든요. 소아마비. 그 다리를 좀 이렇게 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전에 다녔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다리 절거나 눈 멀거나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는 동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흠 없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단에서는 곧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말씀하신 그 구절을 사람에게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는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다리를 절잖아요. 그 흠 있는 거다. 흠 있는 사람은 그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입학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정을 그 학교 총장님이 자유롭게 내린 건 아닐 겁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전체 회의에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은 몸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고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결정대로 한다 그러면은 저도 한쪽 눈에 홍채가 없는 하자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자 중에는 머리카락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온갖 대머리 목사님들은 다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던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흠이라고 하는 게 육신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머리칼부터 발가락까지 멀쩡한 사람도 영혼이 병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뭐 양이나 이런 거야, 뭐 다리 저는 거, 눈먼 거, 이거는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나 바쳐라. 그게 그 마음이 그게 괘씸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복음을 위해 자기 평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목사 됐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목회하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게 됐다 그러면은 관둬야 되는 건가요? 참 그 교단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인데 그 교단은 나름대로 뭔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여기 5절 말씀 믿음이 견고해지고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 도움되는 게 아니라 자꾸 걸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로 있는 동안에 내가 장로, 권사, 집사로 내가 영락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었나 아니면 늘어났나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해졌나 아니면 위축됐나 그럼 위축됐다면 왜 위축됐을까? 혹시 어떤 결정 때문인가? 그리고 결정을 그렇게 역기능 쪽으로 잘못 내리는데 내가 고집을 피운 게 작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작은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제가 하는 일들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쪼그라들지 않고 더 왕성하게 확장되다가 제가 손을 놓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요새 참 슬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은퇴도 뭐 다가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훨씬 더 왕성하고 복음전도도 잘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기도 많이 식어버렸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졌고 전도도 잘 안 하고 교회마다 많이 위축됐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저는 그 교회가 성도가 주일날 한 1,000명 출석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얘기를 어디선가 듣게 됐어요. 저는 그 교회가 당연히 지금도 한 1,000명은 출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얘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요새 300명 모인다고. 아니, 700명이 어디로 갔지? 진짜 충격받았어요. 불과 몇 년 동안에, 물론 가운데 코로나가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다고 그래도 뭐 한 7, 800명은 그래도 남아있어. 약간 위안이라도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야,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 사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은퇴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물꼬를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이 물꼬를 어떻게 다시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확 불타오를 수 있을까?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 뜨거운 교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그 물꼬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그저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부산에서도 그렇고 우리 영락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장로님들, 저랑 같이 파트너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교회 장로가 돼야지, 그래서 꼭 김은성 목사랑 내가 같이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운 분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 다니게 됐고, 영락교회에서 또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서 장로로 피택이 되셔서 임직을 하셨고, 그래서 교회 구체적인 일을 이렇게 관여하는데, 아, 그때 또 김은성이라는 목사가 와가지고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장로님으로 사역하는 시간이 뭐 50년, 100년 됩니까? 제가 여기 영락교회 목사로 뭐 100년쯤 하는 겁니까? 우리 단 몇 년 안 해요. 장로 장립 한 60세 하신 분은 10년 하시고 은퇴하시고, 65세 장로 되신 분은 기껏해야 5년 하고 은퇴하고,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저와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파트너가 된 동안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 나름대로는 충성했는데, 내가 하는 동안에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았던 여전도의 남선교회, 내가 했던 뭐 교회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때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고 직분자가 아니었던 게 훨씬 낫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너를 거기 세웠는데 너는 사사건건 방해되는 결정만 했지. 네가 주장해서 결정한 건 다 사람들 쫓아내는 결정이었다. 사람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 사람들 좀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지면서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던 사람도 그냥 도망가게 만들고 너의 목회는 그런 거였다. 만약에 이렇게 저를 책망하신다면 참 이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서 영락교회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나 개인도, 우리 가족도, 우리 영락교회도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섬기는 부서마다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절대로 걸림돌 되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혜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나보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생각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청년이 아니라 젊은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관광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이제 짐들을 뭐 이렇게 밑에도 싣고 뭐 배낭 같은 거는 그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인지 하여튼 산골로 비포장 도로로 가는데 막 버스가 이렇게 가니까 차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 올려져 있던 짐이 몇 개 굴러 떨어졌어요. 가운데 통로로. 그때만 해도 다 뭐 배낭이니 가방 같은 게 엉성할 때인데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가 이제 가운데 통로에 턱 떨어지더니 가운데 그 자크가 착 이렇게 빠그러지면서 열리면서 속에 있는 물건이 통로 바닥에 쫙 나왔는데 주로 나온 게 담배가 나왔어요. 담배가 한 10갑은 되는지 쪼르륵 담배가 나와가지고 바닥에 깔리는데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야 저거 누구 담배냐? 누구 가방인지 빨리 주워라 근데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처한 지경이잖아요. 다 지금 가서 주여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와야 되는데 누가 담배를 거기 이제 애들 말로 꼬부쳐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참 난처한 지경이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제일 어른 아니에요. 명색이 전도사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죽길래 주섬주섬 일어나갖고 아 이거 왜 내 담배가 다 나왔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섬주섬 다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이제 가지고 내렸어요. 제가 누구 보고 가지고 내리라고 하겠습니까. 그 가방을 제가 가지고 내리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녁 늦은 시간 되니까 한 녀석이 제 숙소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개일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짐작은 했는데 그 녀석이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죠. 뭐 찾아와가지고 그냥 뒷머리를 긁적긁적하고 서 있길래 들어와봐라. 들어왔어요. 야, 너 하루에 몇 갑이냐? 3박 4일 수련회 하는데 한 10갑은 나온 것 같은데 하루에 몇 갑이요? 그러니까 아이, 전도사님 2갑에서 3갑이요.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여기 지금 아침 5시에 기상해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밤 10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뭐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는데 언제 피려고 그랬냐 이거를. 하루에 2갑만 피려고 해도 수시로 피워야 되는데 어디서 언제 피우려고 이걸 다 가져왔냐. 그래도 너 수련회 온 게 참 대단하다. 그래도 네가 담배에다 마음을 안 두고 수련회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왔겠지. 담배에 마음을 뒀으면 못 왔겠지 여기를. 참 너 기특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담배 피지 말란 소리를 못하게. 왜냐하면 벌써 2갑 3갑 피는 애는 골초입니다. 골초. 너 담배 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졌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끊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담배를 다 제가 가지고 조금씩 줬어요. 조금씩. 참 목회하면서 별거 다 해.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래도 한 1년 정도 저한테 하루에 얼마 피웠는지 계속 신고했습니다. 요새 담배를 줄이고 있다고. 담배 끊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많이 기도했어요. 결국 그 청년이 담배를 끊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녀석이 담배를 끊었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청년부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이 담배가 누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담배 주인을 찾고 말이지 이렇게 했으면은 수련회가 그게 뭐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다 지나가면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그 담배는 담배대로 또 따로 해결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언행도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보탬 될 건지 방해될 건지 잘 생각해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일수록 그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정말 책임 있게 해야 돼요. 우리 영락교회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때도 자기 개인 주장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 주장을 해가지고 방해가 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마다 이제 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도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다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 안 하고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더 안정되고 행복한 교회도 있지만은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 목사님이 부임한 다음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그 성도들이나 청빙위원들은 기도를 전혀 안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닐 거예요. 다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기 주장을 했을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일찍 부산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한 거 다 잘 아시는데, 그때 매일 저녁 저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장로 대신 순서로는 두 번째인데 실제로 그 교회 살림살이에 많이 관여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는 어저녁에도 모여서 목사님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제가 부임하니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애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그분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부임해가지고 한 달쯤 있은 다음에 노회 어르신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 노회 전직 노회장들이랑 은퇴하신 어른들을 많이 모셔서 호텔에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서 이제 저를 인사시키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여기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노회 어른들한테, 뭐 제 아버지 뻘보다 더 되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도중인데 그 중에 노회장도 역임하셨고 은퇴를 코앞에 두신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해서, 김 목사, 예, 앞으로 목회하는데 내가 한마디 일러줄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김장로를 조심하라고. 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얼마나 저를 부산에 오라고 연락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 김장로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은퇴가 다 될 때까지 하고 보니까 내가 많이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임할 때 제일 앞장서서 환영하고 목사님 오시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목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걸 내가 많이 봤다. 이 김장로 조심하라고. 아, 그런 얘기 언중유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데 역할을 많이 했던 유력한 성도가 나중에 그 목사님이 자기 뜻과 안 맞게 뭔가를 목회하면 목사님을 또 쫓아내는데도 앞장서는 거예요. 야, 이건 교회를 자기 개인의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지며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교회는 갈등 그리고 또 시끄러워지는 거고 성도가 다 떠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말은 필요 없고 기도만 필요하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분이 때가 되면 딱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다니시며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영락교회 울타리 안과 밖에서 이런 열매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이런 결실이 맺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이런 열매를 앞으로도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